청취자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우던 애플하고 삼성이 어느 날 갑자기 최고 기밀인 차세대 설계도를 전부 다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그거 아마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나겠죠. 사실상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026년 2월 28일 베이징 남쪽 이주항에 있는 한 거대한 회의장에서 이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날 회의장 풍경이 정말 기묘했죠. 단상 위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고위 관료가 딱서 있고, 그 앞줄에는 현재 중국 로봇 산업을 완전히 쥐락펴락하는 천재들하고 기업 대표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유니트리의 왕싱싱, 그리고 세상의 천재 소년이라고 부르는 아지봇의 펑주 후이, 우비테크의 슉류 주인까지 다 모였어요. 사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을 막 9.9만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한 1,800만 원 선까지 후려치면서 엄청나게 피 튀기는 치킨 게임을 벌이던 당사자들이었거든요.
서로 시장 점유율 뺏겠다고 물어뜯던 경쟁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가슴에 똑같이 표준화 기술위원회라는 이름표를 달고 한 방에 모여서 웃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묘한 적과의 동침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그 배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현재 중국 로봇 산업 생태계를 아주 치밀하게 해부한 방대한 문서들을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국가의 권력, 그리고 막대한 자본, 글로벌 지정학이 어떻게 한 몸처럼 얽혀서 이른바 휴머노이드 양산 시대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흥미롭게 봐야 할 점은 이 회의가 그저 보여주기식의 상징적인 협약식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냥 언론용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네, 아닙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던 기업들이 룰을 만드는 이 방안에서는 완벽하게 한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 이 방에서 세계 최초의 인간형 로봇 구현지능 국가표준 2026년판이 탄생한 순간이거든요.
아, 국가 표준이요?
네, 로봇의 부품 규격부터 소프트웨어 언어, 심지어 산업 생애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룰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의 좌석 배치를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한 배후가 바로 국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톱다운 방식으로 개입해서 억지로 호환성을 맞추고 언어를 통일시켰다는 건데, 사실 여기서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로봇 산업은 지금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초기 시장이잖아요. 보통 이런 시기에는 각자 회사가 가장 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고유한 생태계를 마음껏 키우게 내버려두는 게 혁신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요?
서구권의 실리콘밸리식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왜 공업정보화부 같은 국가기관이 이렇게 급진적이고 강제적인 통일을 시도한 건가요? 무리수 아닌가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로봇이라는 기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우리가 뜯어고쳐서 봐야 합니다.
시각을요?
네, 오늘 다루는 자료에 명시된 공업정보화부의 시각을 보면요. 이들은 휴머노이드를 단순히 공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가 겪었던 컴퓨터의 보급, 그리고 지금 모두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그다음 현재 도로를 점령한 전기차를 잇는 완전히 새로운 파괴적 혁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급의 파급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른바 지도 의견이라는 걸 구도가 발표하면서 인간형 로봇을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파트로 쪼개버립니다.
세 가지 파트요?
네. 파운데이션 모델인 뇌뇌, 그리고 운동을 제어하는 손뇌,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뼈대인 지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대뇌, 손에 지체요. 잠깐만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지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는 거든요.
아, 네. 인간의 몸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인간의 몸이요?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책상 위에 물컵을 좀 가져와라, 이런 명령을 로봇이 들었을 때, 아, 저게 물컵이구나, 거리가 어느 정도니까 내가 저기로 걸어가야겠구나 하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짜는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그런 걸 하죠.
맞습니다. 그 거대 언어 모델 LLM이 바로 뇌뇌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물컵을 집어야겠다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몸이 저절로 움직이지는 않죠.
그렇죠. 손을 뻗어야죠.
손을 뻗을 때 유리컵이 깨지지 않게 손가락의 관절 각도라던가 악력을 아주 미세하게 계산해야만 합니다. 물리 엔진을 기반으로 한 이 운동 제어 알고리즘이 바로 손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하! 뇌에서 내린 명령을 실제 근육의 움직임으로 번역해주는 역할이 손해군요. 그럼 지체는요?
실제로 움직이는 모터, 관절, 금속뼈대 그 자체가 바로 지체인 것이죠. 중요한 건 국가가 이 세 가지 분류법을 아예 공식적인 채점표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채점표요? 아, 단순히 로봇 기술을 부위별로 나눈 게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표를 세워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업들이 가서 우리 회사 로봇 다리가 진짜 튼튼합니다. 백덤블링도 해요. 이렇게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로봇의 되뇌 모델 파라메터는 어떻고 손해 제형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을 썼습니다 하고 국가가 딱 정해준 문법에 맞춰서 서류를 내야만 보조금도 받고 벤처 투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문을 통일해버린 겁니다.
와, 벤처 캐피털의 심사 기준이나 지방정부 보조금 기준이 전부 다 이 공용어로 통일된 거네요. 돈줄을 쥐고 언어를 통일시켰다.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언어를 통일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문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익숙한 과거 통신시장에서의 전략이 겹쳐 보이거든요.
통신시장이요? 아, 혹시 4G나 5G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화웨이가 거대한 내수시장을 무기로 삼아서 4G와 5G 통신기술을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밀어붙였던 그 치밀한 각본 기억하시죠? 그 각본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그대로 재현하려는 야심인 겁니다.
아, 수많은 중국 내 로봇들이 다 똑같은 규격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결국 전 세계가 압도적인 데이터의 양에 밀려서 그 중국 규격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이군요.
네, 생태계를 선점해서 글로벌 표준의 통제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생각처럼 그렇게 술술 풀릴까요? 5G 때만 생각해봐도 서방 국가들이 보안 우려니 해킹이 하면서 중국 장비를 다 걷어내고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화웨이 제재가 엄청났죠.
심지어 이건 5G 기지국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걸어다니고 카메라로 사방을 찍어대는 로봇인데 서방에서 그 중국산 표준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연히 AI 안보를 들먹이면서 엄청나게 방어막을 칠 텐데요.
네. 중국도 당연히 그 거센 반발을 예상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선제적인 방어막을 구축한 겁니다. 이번 2026년 표준 문서를 뜯어보면 놀랍게도 안전과 윤리 항목이 가장 최우선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윤리요? 중국이요?
네, 의외죠. 서방 세계가 훗날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산 로봇을 밴하려고 할 때, 봐라. 우리가 이미 세계 최초로 인간형 로봇의 안전과 윤리 표준을 만들었고 이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기 위한 외교적 포석인 셈이죠.
아,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원문 자료에서는 이걸 규범의 무기화, 즉 노모티브 웨퍼나이제이션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범의 무기화라, 룰을 먼저 정하는 제가 게임의 방어선까지 지배한다.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되네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저희는 지금 서방의 AI 안보 우려가 맞다, 혹은 중국의 윤리표준 선점이 옳다, 이렇게 어느 양층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판단을 내리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요. 객관적인 보도가 중요하죠.
네, 오직 저희가 확보한 원문 자료에 나타난 이 규범의 무기화라는 방어적 포석의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객관적인 메커니즘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표준이라는 종이 문서가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게 이 문건의 핵심 통찰주 하나니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국가가 룰을 그렇게 완벽하게 세웠다고 해도 여전히 좀 빈틈이 보입니다.
어떤 빈틈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서에 적힌 룰하고 실제 기업들의 행동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업들이 진짜로 그 국가의 룰에 종속되게 만들려면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할 텐데요.
네, 당근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당견으로 꺼내든 카드가 놀랍게도 오픈소스 전략이란 말이죠. 전 솔직히 자료 읽으면서 여기서 좀 갸우뚱했습니다.
오픈소스 전략이 왜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 국가급 혁신센터가 수백억, 수천억 원의 R&D 비용이 들어간 로봇 설계도나 엄청난 양의 운동 제어 알고리즘을 스타트업들한테 그냥 무료로 푼다고요? 보통 오픈소스라고 하면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연대나 공유를 상징하는 되게 선의의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다 퍼주면 국가는 대체 뭘 얻는 건가요?
겉보기에는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선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공격적인 생태계 장악 전략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장악 전략이요? 공짜로 주는데 어떻게 장악이 되나요?
현재 전 세계 로봇공학의 밑바탕에는 서구권이 주도하고 있는 ROS, 즉 로봇 운영체제가 깔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로봇 세계의 안드로이드군요.
네. 그런데 만약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돼서 서방이 어느 날 중국에게 ROS 사용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로봇 생태계 전체가 하루아침에 멈춰버릴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중국은 서구권이 장악한 이 ROS 생태계를 완전히 밀어내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100% 독립된 자신들만의 수직 통합 생태계를 통째로 구축하라는 겁니다.
아, 남의 땅에서 불안하게 월세 내고 살지 않고 아예 자기들만의 거대한 신도시를 지어버리겠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혁신센터는 천공이라는 로봇 하드웨어 뼈대와 3D 모델을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공짜로 확 풀어버렸습니다. 상하이는 한술 더 떠서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제 로봇 궤적 데이터를 통째로 공개해버렸죠.
우와, 잠깐만요. 100만 단위의 궤적 데이터요? 궤적 데이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냥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한 사진이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로봇이 컵을 집어 올릴 때 손가락이 움직이는 3차원 공간상의 좌표, 관절 하나하나에 들어간 심의 크기, 시간당 이동속도 같은 아주 입체적이고 세밀한 물리적 데이터입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 복잡한데요?
이걸 얻으려면 수많은 로봇을 실제로 공장이나 현장에서 굴려가면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태워야만 합니다. 구글이 예전에 공개했던 데이터보다 무려 10배나 더 큰 압도적인 규모죠.
10배요? 세상에.
상하이는 청룡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이런 하드웨어 설계도부터 소프트웨어, 심지어 훈련 데이터 댐까지 몽땅 공짜로 열어버린 겁니다.
와, 이제야 그 소름 돋는 그림이 확 이해가 가네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네, 창업자라면 어떨까요?
서구권 시스템을 가져와서 비쌀 로열티 내고 바닥부터 꾸역꾸역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네요. 중국 국가가 제공하는 완벽한 공짜 뼈대하고 엄청난 양의 공짜 데이터를 놔두고요. 비유하자면 국가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왕복 16차선짜리 초고속 고속도로를 완전 무료로 깔아준 겁니다.
맞습니다. 톨게이트 비용도 없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고속도로 위에 있는 모든 주유소, 휴게소, 그리고 나가는 톨게이트 출구까지 전부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무료 도로에 한번 올라타는 순간 너무 편해서 다른 길로는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게 생태계에 완벽히 장악상하는 구조네요.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공짜로 푼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기업들의 목줄을 가장 단단하게 주는 통제권이 된 것이죠.
이야, 진짜 무섭네요. 자, 그럼 룰도 정해졌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빵빵한 무료 도구도 생겼습니다. 기반은 다 깔린 거네요.
네, 인프라는 완성됐죠.
그렇다면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진짜 시장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경악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네, 학계와 산업의 결합 파트죠.
맞아요. 중국에서는 대학교 교수가 연구실에서 논문 쓰다가 뚝딱하고 창업해서 유니콘 기업의 CEO가 되는 게 너무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베이징대의 왕허 교수가 세운 은하통용이라는 회사를 보세요. 창업한 지 불과 2년 반 만에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었습니다. 또 칭화대 교수진이 만든 로보테라라는 곳에는 지리자동차 같은 거대 자본이 막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아니, 학계 순소 연구가 곧바로 시장의 상용 제품으로 튀어나오는 이 압도적인 속도전,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건 왕허 교수나 칭화대 교수진이 특별히 뛰어난 천재여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기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학계와 자본, 그리고 산업을 강제로 맞물리게 한 국가의 관료주의적 장치들을 보셔야 그 구조가 이해됩니다. 칭화대의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 자동화 등 4개의 독립된 학과를 물리적으로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학과를 통폐합했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구현지능 및 로봇연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세웠죠. 대학의 순수 연구실이 국가 로봇 전략을 수행하는 최전선 전투부대로 완전히 개편된 겁니다.
와, 연구의 스케일이 달라지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연구실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안 팔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타트업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건을 못 팔아서니까요.
바로 여기서 중국 전자학회, 즉 CIE라는 기관이 아주 결정적이고 강력한 레버리지를 당깁니다.
잠깐, 레버리지요?
중국 전자학회면 그냥 학술대회 열고 논문 심사하는 평범한 학회 아니었나요?
이름은 학회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 학회가 매년 인간형 로봇 잠재 응용 시나리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지시서를 발표합니다.
지시서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전력망 순찰이나 위험한 석유화학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해라 이렇게 꼭 집어서 응용 시나리오를 지정하는 겁니다.
아, 타겟을 정해주는군요.
네, 그러면 중국 국가전망 같은 거대한 국영 기업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삼아서 곧바로 막대한 조달 예산을 풉니다.
와, 기쳤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대학교 연구실에서 뇌와 손의 기술을 개발하면 교수들이 차린 스타트업이 그걸 제품으로 뚝딱 만들고 국영기업이 저기서 지갑을 활짝 열고 우리가 다 사줄게 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요를 창출하려고 스타트업들이 피 터지게 영업할 필요도 없이 국가가 강제로 확실한 구매처를 지정해주는 거군요.
네, 학계의 똑똑한 뇌, 스타트업의 민첩한 손발, 그리고 국영기업의 무한한 지갑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확정된 파이프라인인 셈입니다.
일사불란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그런데 교수님, 이 거대한 생태계, 이 파이프라인을 돌리려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 얘기시죠? 네, 바로 이 천문학적인 돈이 다 어디서 오고 있느냐입니다. 이 막대한 자본의 궤적을 쫓아가다 보면 아주 모순적이고 기가 막힌 상황으로 화제가 전환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2025년 5월에 벌어진 두 가지 상반된 뉴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네, 한쪽에서는 미국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만장일치로 아까 언급했던 그 유니트리를 중국 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촉구합니다.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였고요.
그런데 같은 주에 저기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똑같은 유니트리라는 회사에 무려 6억 1천만 달러, 하나로 약 8천억 원을 안겨주는 어마어마한 IPO, 기업 공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륙의 한쪽에서는 제재의 철퇴가 쾅 하고 떨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벼락이 막 쏟아집니다. 대체 이 돈들은 다 어디서 오고 있는 건가요?
중국 휴머노이드 씬을 떠받치는 이 자본의 지형도는 크게 세 갈래의 입체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나요?
네, 첫 번째는 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무려 600억 위안 규모의 국가 기금이 중심을 딱 잡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이 각각 100억 위안짜리 펀드를 매칭해서 조성합니다.
시드머니 스테일이 다르네요.
그런데 이 돈의 1차적 목적은 당장의 재무덕 수익 창출이 아닙니다. 민간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초기 실패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이 리스크를 국가가 온몸으로 떠안아주는 일종의 거대한 미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보증을 확실하게 서주니까 그제야 옆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옆에서 들어오는 돈이요? 그게 두 번째 갈래군요.
네, 세코이아 차이나나 텐센트 같은 거대 벤처 캐피털들이 아지봇이나 유니트리 같은 기업에 안심하고 막대한 민간 자본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판을 깔아주니까 민간 VC들이 맘 놓고 돈을 태우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의 자본 지형도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사실 세 번째 자본이었습니다.
중동 자본 말씀이시죠?
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달러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바로 중동의 오일머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대체 왜 굳이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 씬에 침을 흘리면서 장기 포석을 두는 건가요?
사우디 아람코의 벤처 투자 부문인 프로스퍼리티 세븐의 행보를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투자해서 돈 좀 벌겠다는 재무적 수익만을 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꿍꿍이가 있나요?
중동 국가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는 석유 이후의 시대, 즉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가혹한 원유 시추 시설이나 거대한 네옴시티 같은 건설 현장에 사람을 투입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쪘죠.
그래서 그곳에서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첨단 구현지능 로봇 기술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죠. 결국 사우디는 석유로 팔아서 확보한 막대한 오일 자본을 중국의 첨단 로봇 기술과 교환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과 자본의 물물 교환이네요.
네, 이를 통해서 서구권의 기술 독점에 대항할 자신들만의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차곡차곡 구축하고 있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아, 여기서 또 청취자분들께 저희의 정치적 중립성에 재확인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중요한 포인트죠.
더이면 지금 미국 책임지자원 재단이 분석했던 유니트리 사족 보행 로봇이 인민해방군 훈련에 투입됐다는 그 주장이 팩트다 아니다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또 상업적 확장을 밀어붙이는 중국의 입장이 옳다고 옹호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양쪽 다 각자의 명분이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저희는 어떤 가치 판단도 내리지 않고 단지 안보 위협을 경고하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 펀드와 중동 오일머니를 쏟아부으며 덩치를 피우는 중국 사이에 이 팽팽한 시각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얼마나 살얼음판처럼 불안정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해부해드리는 겁니다.
이 모순된 자본의 흐름과 정치적 긴장감을 읽지 못하면 2026년 로봇 산업의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되니까요. 자본주의와 국가주도 경제가 가장 기형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결합한 현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막대한 자본, 거대한 국가의 톱다운 기획, 천재들의 미친 속도전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청취자 여러분도 저랑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죠?
와, 이 정도면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전 세계 공장 조립 라인을 싹 다 점령해버리는 거 아니야? 엄청 두려운데? 이렇게요.
겉으로 드러난 선전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문건의 맨 뒤쪽 재무제표와 숫자가 적힌 파트를 진짜 꼼꼼히 뜯어보다가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로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숨어 있더라고요.
아, 숫자의 이면을 보셨군요.
네. 아까 저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했던 그 1등 기업 유니트리 있잖아요. 글로벌 점유율이 무려 32.4%고 매출 총액률이 60%대를 넘깁니다. 이건 뭐 애플 뺨치는 완전히 시장 지배자의 화려한 숫자잖아요.
수치만 보면 압도적이죠.
그런데 그 장부를 가만히 아주 가만히 뒤집어 보니까
진실이 나오죠.
지난해 5,500대를 팔았다는데 잠깐 그중 무려 73.6%가 대학교 연구실이나 기관에 팔린 연구 교육용 로봇이더라고요.
네, 공장으로 간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정작 그 혁신에 일으키겠다던 실제 산업 현장이나 공장 라인에서 발생한 매출은 고작 9%밖에 안 된다고요. 심지어 그 9% 중 절반은 공장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시장 입구에 서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행사장 안내용 로봇이랍니다. 아니, 산업을 혁신하겠다더니 결국 까보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학원생들 실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겉모습만 화려하지 실제로는 완전 속빈 강정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선전의 환상에서 빠져나와 아주 냉혹하고 중요한 질문을 현실에 던져봐야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수백 개의 기관을 톱니바퀴처럼 엮어서 로봇의 금속 뼈대와 모터를 미친 듯이 찍어내는 그 하드웨어 양산 능력.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 맞습니다. 국가 자본주의의 힘이죠.
뼈대 깎는 건 1등이다.
하지만 정작 그 로봇들이 스스로 복잡한 환경을 인식하고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스스로 노동을 수행하는 진짜 구현지능을 완성했느냐. 자료의 통계와 숫자들은 아주 명확하게 여전히 아직 아니다 라고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는 거군요.
네. 양산이라는 화려한 구호와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 현실의 단계 사이에는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거대하고 깊은 괴리, 즉 죽음의 계곡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물류창고나 복잡한 조립 라인에서 땀 흘리면서 일할 지능, 아직 채우지 못한 채 일단 공장 돌려서 껍데기만 맹렬하게 찍어내고 있다는 그 뼈아픈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는 수치인 거죠.
한마디로 몸통을 만드는 뼈대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으로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 정작 그 몸통 안에 들어가서 일해야 할 영리한 뇌는 여전히 서당에 앉아서 천자문 떼면서 글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말 놀라운 현실 점검입니다.
네,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오늘 저희 심층탐구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청취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2026년 중국 로봇 산업의 생태계는 우리가 막연히 상상했던 단순한 기업 간의 기술 경쟁 그 이상이었습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죠.
맞아요. 서방의 안보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 방어막이자 강력한 무기로 둔갑해버린 국가 표준 문서, 그리고 공짜라는 미끼로 독점에 덫을 놓는 치밀한 오픈소스 생태계 장악 전략, 대학교 연구실과 국영기업의 지갑을 아예 직통으로 연결해버린 거대한 파이프라인, 거기에 미국 의회의 제재와 중동의 오일머니가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그 역설적인 자본의 흐름까지 쫙 돌아봤습니다.
네, 이면의 톱니바퀴들을 낱낱이 해부했죠.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테크뉴스를 보실 때, 아, 중국 로봇이 백덤블링을 기가 막히게 성공했다, 어느 회사가 더 점프를 잘하느냐, 이런 단편적인 기사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차가운 금속 로봇의 등 뒤에서 지금도 쉴새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국가 권력과 막대한 자본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아주 입체적으로 꿰뚫어 보시게 될 테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구조와 관련해서 문건 마지막에 짧게 암시된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는 단어를 확장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인가요?
국가가 단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그 길로 달리는 이 국가자본주의 시스템은 초기에 압조적인 속도를 내는 데는 유리합니다.
네, 속도 하나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조 원의 자본과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매일같이 투입되고 있는 그 길이 애초부터 완전히 잘못된 궤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거대한 기계장치는 멈춰야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브레이크가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제동장치가 약한 기계가 틀린 방향으로 폭주하다가 서방의 핵심 부품 제조에 가로막히거나 혹은 그 막대했던 자본의 인내심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 훗날 그 거대한 대륙에는 갈 곳을 잃고 폐기된 수십만 대의 강철 로봇과 아무 의미를 잃어버린 데이터의 무덤만이 덩그러니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와, 상상하니까 좀 소름 돋네요.
네, 이 브레이크 없는 거대한 질주의 끝이 결국 인류 기술사의 가장 위대한 도약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역사상 가장 값비싼 산업적 오답노트로 남게 될지, 이 생태계의 결말을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상상해보시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폭주기차. 과연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인류의 혁신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강철의 무덤일까요? 룰을 강제로 통일하고 막대한 공짜 데이터로 생태계 전체를 묶어버린 이 거대한 실험의 끝을 저희도 계속해서 날카롭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의 진짜 구조를 해부하는 더 새롭고 놀라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